일본의 바람. 청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납치 피해자 요코타 메구미 씨의 남동생 요코타 타쿠야 씨는 2018년 12월 15일 북조선 인권침해 문제 계몽 주간에 관련 행사로 열린 일본 정부 주최 국제토론회에 참가하여 납치 문제의 실태와 그 가족들의 고통에 대해 육성으로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요코타 타쿠야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장문대회에 참석한 중학생과 고등학생 여러분들께서 대단히 강한 용기와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납치 문제에 평소에도 매우 높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에게 지원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 누나는 13살 때 학역길에 강제로 납치당했습니다. 그리고 41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포된 일본 정부가 만든 이 책자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페이지 뒷부분의 23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누나가 납치된 해인 1977년이 가장 왼쪽 상단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조 정상회담이 6줄 정도 밑에 있습니다. 만약 이 6줄 사이에 일본 정부가 국민이 이 문제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북조선에 대해 강한 요구 협상을 했더라면 이토록 오래 걸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 9월, 그러니까 작년 9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제 누나에 대해 언급을 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세계의 시각이 바뀌고 납치 문제의 흐름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조선은 납치 문제, 인권 문제를 모르는 척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8년 미조 정상회담에서도 납치에 대해 일본과 미국이 강조를 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비핵화에 따른 밝은 미래를 그리기 위한 비용은 어떤 의미에서 일본 정부가 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납치 문제의 해결, 즉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즉각적인 일괄 귀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 돈은 내놓지 않겠다는 전제하에 강한 외교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북조선은 현재 매우 힘든 외교 상황 속에 놓여 있으며 일본 정부는 그 힘든 북조선의 외교 상황을 더욱 힘들게 하는 강력한 전개를 도모할 것을 바랍니다. 한편 북조선은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되었으며 친족인 형제와 장성택을 살해하는 나라이며 2,500만 명의 국민을 아무렇지도 않게 굶어 죽게 만드는 그런 잔인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북조선은 납치라는 하나의 범죄 외에도 돌려보내지 않는 인질 외교를 계속하고 있다는 두 번째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의 누나뿐만 아니라 납치 피해자 전체가 유사한 외교 교섭을 인질 외교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더욱더 국제사회가, 더욱더 일본 정부가 김정은을 인권, 인도적 범죄로 압박해가는 강력한 행동과 단결의 행동을 보여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김정은은 미조 정상회담 이후 방미 외교를 계속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첨단 전술 무기의 실시와 시찰을 하여 비핵화 협상을 위협하는 듯한 기색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북조선을 빈곤을 저지르는 특정 우려국으로 지정하고 인권 침해를 이유로 독자적인 제재 대상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도 앞으로 인권 침해를 비난하는 결의안을 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 발맞춰 일본 정부는 더욱 강력하게 북조선을 압박하는 행동을 해달라고 당부하는 바입니다. 또한 어제 구출회와 가족회의 국제 세미나에서도 김성민 씨가 미국의 포틴저 차서 대통령 보좌관과 만났을 때 들은 이야기라고 합니다만 김정은은 외교 협상이 실패했을 경우에 물리적 수단에 대해서도 그는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음에 저희가 언제 또 미국을 방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정부 측의 그 물리적 수단은 무엇인지 저는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김정은이 밝은 미래를 그리기 위해 일본인을 포함한 모든 납치 피해자를 풀어주어 귀국시키고 그 스스로가 밝은 미래를 그리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원비어 씨와 선혜돈 씨의 가족도 함께 계십니다만 우리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깊은 슬픔과 고통을 같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2월 15일에 열린 국제토론회의 무대에서 있었던 납치 피해자 요코타 메구미 씨의 남동생 요코타 타쿠야 씨의 호소를 들려드렸습니다. 이 국제토론회의 모습은 일본 정부의 방송에 의해 일본어로 생중계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와의 연계를 통해 한국어로도 북조선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 반도 출신인의 일본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새해를 축하합니다. 오늘의 일본 소개 코너에서는 연말에 진행되는 몇 가지 행사들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연말이 되면 직장과 집을 대청소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 연말 대청소는 스스하라이라는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스스는 곰댕이, 먼지를 의미하며 스스하라이는 먼지를 턴다는 의미입니다. 옛날에는 12월 13일 경에 대청소를 하였는데 이것은 그냥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할 뿐만 아니라 종교 행사로서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지역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12월 13일에 대청소를 하는 지역이 많다고 합니다. 현재의 생활 양식은 방을 덮이거나 전등 그리고 요리를 할 때에는 가스와 전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전의 생활 양식은 실제의 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절과 신사, 교회 등에서는 촛불이나 향등 불을 피우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을음을 토론하는 행사가 남아 있습니다. 이 그을음을 토론하는 관습은 일본 역사의 시대 구분의 하나인 헤이안 시대부터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794년부터 1185년 사이를 헤이안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후 에도 시대에 들어서면서 에도 성내의 대청소를 실시하기 시작한 것이 일반 서민들에게도 연말 행사로 대청소가 정착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1년간의 도로움을 토론하고 구석구석까지 깨끗하게 청소를 하면 신이 많은 이익을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관습은 현재도 이어져 절이나 신사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연말에 대청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전국의 신사들에서 대청소가 실시되고 있고 이 행사를 텔레비전과 신문 등 매체들에서 보도되는 곳도 많고 연말의 풍물시의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말에는 지난해의 감사와 새해가 밝은 것을 축하하여 연하장을 보냅니다. 헤이안 시대에는 새해에 친척과 신세를 진 사람들의 집을 돌아다니며 인사를 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새해 인사를 하기 위해 오고 가는 사람들로 길이 혼잡할 정도였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사람들과의 교류가 많아진 에도 시대에는 직접 찾아가는 것보다 편지로 인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신년 인사를 간략화한 것이 연하장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말에 연하장을 준비하여 12월 25일경에 우편통에 넣어두면 우편국에서 분류해 두었다가 1월 1일 새벽에 일제히 각 가정에 배달합니다. 인터넷이 발달한 지금도 연하장은 설을 맞는 즐거움의 하나입니다. 또한 12월 31일 저녁에는 토시코시 소바를 먹는 관습이 있습니다. 소바는 다른 면들과 비교해서 잘라지기 쉽기 때문에 소바를 먹는 것으로 올해 1년의 액을 끊는다라는 의미와 함께 새해에도 건강하고 장수하고 싶다라는 소원도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또한 12월 31일부터 새해가 드는 1월 1일 절에 있는 종을 칩니다. 이것을 제야의 종이라고 합니다. 불교와 관련 있는 풍습으로 사람이 마음에 있는 본래를 털고 새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하기 위해 종을 치는데 그 횟수는 108번입니다. 이 숫자가 사람들의 본래의 수라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지금까지 일본에서 연말을 보내며 진행하고 있는 행사에서 일부를 소개해드렸는데 많은 부분에서 북조선의 연말 행사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북조선도 연말이 되면 공장, 학교, 가정 등에서 대청소를 진행하고 있지요. 또한 12월 31일 밤 12시가 되면 종을 치는 관례도 일본과 비슷하네요. 2019년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어 일본과 북조선과의 경제와 문화 교류가 이루어져 북조선의 여러분들이 보다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일본석의 코너에서는 연말에 진행되는 몇 가지 행사들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다시 한번 2019년 새해를 축하합니다. 이상 일본석의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동경국제대학 이즈미 하즈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신문사를 좀 보면 특징에 좀 하나로서 좀 먼저 말할 수 있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공이라는 것은 좀 한립됐다. 이런 것을 좀 이번에 올해 신문사를 좀 너무 크게 우리에게 좀 시사를 좀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 신문사에는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은 전 비서의 이름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급을 하지 않았다라는 뜻인데, 그것은 지금은 그 북조선 지도부로서 생각하면 김일성, 김정은의 두 사람 좀 지도자의 쿤이라는 것을 좀 그게 대해서 비전을 좀 해야 된다랑 그런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쿤이라는 것은 완전히 좀 한립되었다. 그런 판단이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그 북조선이 갖고 있는 그런 대외 노선이라고 할까, 미국에 대한 관계 개선을 좀 원한 것은,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관계를 좀 대를 좀 하려고 하는 이러한 노선이라는 것은 계속 유지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다시 한번 과거의 그 자세로 돌아가고 핵실험을 좀 하는 거나 미사일 발사하는 거나 그렇게 한다면, 문제는 그것은 그 뜻이는 미국을 좀 억제를 할 수 있는 국가 핵무력이라는 것은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완전 실패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권위라는 것은 좀 완전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또 미국과 하는 그런 협상을 좀 그 포기하고 다시 도발적인 행위만 좀 하도록 할 때도, 그것은 미국의 대북조선, 대조선 적대시 선책이라는 것은 철회하는 그런 것도 실패되었다. 그런 의미가 나오기 때문에 역시 그것도 김정은 위원장의 권위라는 것을 사각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이 지금은 그 북조선 지도부로서 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좀 그 권력 기반이라는 것은 너무 좀 흔들게 될 테니까 비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렇다면 올해도 계속해서 대외 노선이라는 것은 좀 유지할 거라.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 평화적 환경이라는 것은 좀 만들려고 할 것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노력을 좀 계속 할 것 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조선에서 좀 지금 그 북조선에 하고 있는 존재 체제라는 것은 간단하게 좀 완화시키는 거나 해제를 좀 되는 거나 그것은 좀 불가능한 것은 그것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북조선이 잘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은 트럼프 정권의 립샷이라는 것은 생각을 하더라도 그 완전한 그 비핵화 실현 될 때까지 미국이 존재 체제라는 것을 유지할 거라고 항상 그런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런 것도 미리 트럼프 정권이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하면 당분간이 이 존재 체제라는 것이 완화시키는 거나 해제되는구나. 그게 좀 너무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북조선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10년사를 좀 본다면 그런 것은 완전히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견제 부분을 언급을 보면은 외부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외부에서 오는 그런 투자나 그런 것은 좀 기대하고 있다라 그런 말이 전혀 없었습니다. 뭐 특히 10년사 마지막에 부분에서 뭐 예외적으로 그런 말이 나왔던 것은 그것은 그게 이로서는 어떤 그런 외부적인 좀 지원이나 누구의 도움이 없이도 힘차게 전쟁해 나갈 수 있다. 아마 그까지 좀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면은 올해 역시 외부에서 특히 한국에서 경제 지원이나 본격적 경제 지원이나 직접 투자라는 것은 오지 않을 거라고 그런 것에 대해서 각오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할 수 있는데 만 이렇다면은 역시 전세에 대해서 정확한 객관적인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막 그렇기 때문에 올해 10년사를 좀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좀 대외 노선을 좀 대화 협상으로서 유지할 것 같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그 결과로서 외부에서 지원이나 그런 거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았던 이런 그 현실주의란 것은 볼 수가 있다고 막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 곡입니다. 이번 주는 1984년의 히트곡 도 알피의 별하늘의 디스톤스를 보내드립니다. 그럼 들어보십시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이용료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알피의 별하늘의 디스톤스를 들어보셨습니다. 이번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돼 지금도 북조선에 억류돼 있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분들께 메시지를 담아 전하는 일본 정부 제공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억류되어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쿠메 유타카시, 요코다 메구미시, 마츠모토 교코시, 타나카 미노루시, 타구치 야에코시, 이치카와 슈이치시, 마츠모토 루미코시, 소가 미오시시, 이시오카 토구루시, 마츠키 카오루시, 하라 타다 아키씨, 아리모토 케이코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info@rachi.go.jp info@ 나치.go.jp입니다. 팩스는 일본 국가 번호 81에 이어서 도쿄 지역 번호 33581-6011 81335816011입니다. 우편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조선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rachi.go.jp입니다. 또한 각국 일본 대사관이나 성용사관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매일 네 번 보내드립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부터는 주파수 7295kHz로 밤 12시와 12시 30분부터는 주파수 7290kHz로 밤 1시 30분부터는 주파수 6155kHz로 방송합니다. 일본어 방송 후르사토노 가제도 내일 4번 보내드립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 30분과 밤 11시 30분부터는 주파수 7295kHz로 밤 1시부터는 주파수 6045kHz로 밤 2시부터는 주파수 6155kHz로 방송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